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재산이나 그 보물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고, 또 11절도 보시면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우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책망하는 걸 봐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재산을 모으는 것, 보물을 모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부리를 행하면서라도 그렇게 재산을 불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은 이런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서라도 네가 더 윤택하고 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의 자녀가 아세라,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이고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은 다 거의 바알에게 봉헌이 된 그런 제단들입니다. 여기서 2절이 책망하는 것은 자녀들조차도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본 어떤 통계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무슨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한 10억쯤 벌면 감옥에 몇 년 갔다가 나오는 거는 괜찮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통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통계가 벌써 나온 지가 몇 년이 돼서 그 청년들이 이제 청년 대학생이 됐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있으면 뭐 감옥에 몇 년쯤 갔다 오는 거는 불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어떤 그 어떤 재물에 대한 욕망 혹은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이 책망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배우지 못했어요. 이 자녀들조차도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품고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택하게 풍요롭게 화려하게 사는 거다. 부자로 사는 거다. 성공하는 거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조차 그런 세상의 욕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강석 끝철필로 마음판에 재단뿔에 그래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아주 명확한 죄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기 어른들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르치고 이런 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자기와 같은 패거리와 어울려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의 인생은 결코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내쫓겨서 온 인생이 다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또 그렇게 부추기는 바알을 더 열심히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고스란히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욕망을 따라간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여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도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뭐하겠어요? 다 불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그것이 뭐 재물이든,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우리 건강이든, 우리 재물이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명예든,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여서 하나님이 손을 떼게 하시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은혜조차도 누릴 수 없어요.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소상을 치르고 시집 장가가고 기본적인 그런 은혜조차 누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내버리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소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 이니이다. 사람들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이름 석자를 떵떵하게 남기는, 떵떵하게 아주 자기 이름 석자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 남기는 아주 큰 대단한 부자, 성공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이름이 흙의 기록이 된다. 흙의 기록이 되는, 모래에 이름 써보신 적 있습니까? 금방 허물어지는 거예요. 흙의 이름을 쓴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기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큰 재물을 모으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고 윤택한 삶을 살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요즘 자녀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흙의 기록이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름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다가요, 선지자를 박해해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징계, 예루살렘에 받을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거는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달라는 거죠. 너 네가 하는 말은 불편하고 네가 하는 말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들이 행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모른 채로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이 상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이렇게 자극하면 이게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그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도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앙의 날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거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가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억울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편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이 무서운 말이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것은 예레미야가 마치 시편처럼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 앞에서는 통곡하며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억울함을 이 고스란히 기도로 토로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편들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 그런 거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 예레미야는 비록 목자의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다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줄 알고 헛된 세상의 욕망에 매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